변화하는 고백이 아닌 거 있죠. 우리가요, 이 고백을 아침에 깰 때, 밤에 잘 때, 낮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요,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끝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요, 또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거의 다 성취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그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따라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완성을 따라 완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열심을 하고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노력은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은 나의 삶은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마도 좀 바보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대단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아마 뭐 하고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맞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를 보기보다는 언젠간 될 거야 하면서 다른 노력, 다른 열심, 다른 기준, 다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일에 어떤 분이 초신자인데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다 외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계 복음화를 도대체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저도 우리 노력으로 지금 아프리카 한 나라도 지금 갔다 오기도 힘든데, 예,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게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복음화는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한계에 매이지 않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이 주신 지혜와 성품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있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사단에게 속해있던 DNA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두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뭐가 우리 발목을 잡느냐? 갈릴리 사람들. 내가 가진 것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고 내가 얼만큼 이루어왔고 내 가정 형편 환경이 이렇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 속에서는 더 심하더라고요. 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당장 성적 하나만 나와도 80점,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쟤랑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등수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너를 영적 서밋으로 세웠었는데 그 서밋도 그 등수로 해결 계산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학이 이런 대학인데 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수준이 이런데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어떻게 서밋이지? 정말 우리 레멘트들요 제대로 점검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 레멘트들 지금 학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부 다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예, 그 생각들을 제가 조금씩 바꿔주고 있어요. 레멘트들이요 뭔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기특하면서도 한쪽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아야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때는요 내가 얼만큼 잘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잃어버린 채로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게 처음에 기특해 보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 이 대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이 밟았던 현장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계산하지만 진짜 가진 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았던 베드로는요 앉은뱅이 만났어요. 평생 동안 똑같은 사람 만났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많은 어떤 포럼들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생겨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세종구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세종이 평균 나이가 36살이래요. 얼마나 젊은 도시입니까? 얼마나 꿈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는 도시인데요. 몇 사람이 진짜 그 세종시의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원내수교회 지교회 하나로 교회랑 세종로교회인가요? 거기랑 저기 뭐야 세종반석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가 계신 곳 거기 전도자들 말고는 거기 기도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한 나라는 사실 이 영국 안에서 잘못된 이 신앙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타락한 이 성경을 가지고도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청교도들이 개척한 땅입니다. 개척한 땅에서 그들이 오직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마음으로 집도 학교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각자의 집을 그 다음에 지었어요.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받은 응답에 비하니까요. 와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순식간에 수천만 배의 경제의 발전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그 알래스카 땅을 산 거예요. 알래스카 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억 몇백억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고 척박한 땅인 줄 알았더니 사자마자 석유가 터져 나오고 황금이 거기 묻혀있는 황금 1년 동안인가요? 캐낸 황금이 그들이 러시아한테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요. 광맥이 터지고 이 황금이 터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신들이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망각하는 순간 그들이요. 명상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기업들이 이젠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 그냥 노상 강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강도들처럼 뭐 칼 들고 설치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 총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뭐냐면 경찰이든 그 점원이든 절대로 그 도둑과 대치하지 말고 그냥 훔쳐가게 둬라. 그렇게 해서 1년에 손해보는 게 140조 원이래요. 140조.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요 이제 막을 힘도 없는 거죠. 지금 이민자들이 중국인들 비롯해가지고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의 이런 잘못된 종교와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당선되면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책으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그 나라는 이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가요 축복의 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조금 읽기 민망할 정도로 엘리야가 되게 좌절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발 좀 불러가 달라고 자기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좌절이 되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했어요. 낙심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좌절감이 올 때, 뭔가 내가 우울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운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갈멜산 전투에서 그 일이 있었죠. 이 갈멜산 전투의 시작은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복음 앞에 믿음을 가진 엘리야라는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허락하셔가지고, 이 오바댜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100명의 인생을 책임진 겁니다. 그것도 지명수배 당해서 당장 처형당해야 되는 목사님들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입지가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물론 장관이기는 했지만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굉장한 전도자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함께 이루도록. 예. 여러분도 함께 불신앙할 사람 말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등질 사람 말고 정말 이런 축복을,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 제가 그 RTS 있을 때 저희 옆방에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렇게 모임만 생기면 담임 목사님 욕을 해요. 전도사님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 욕을 하거든요. 말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걸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같이. 제가 그분이 말을 딱 시작하면 제가 일부러 벌떡 일어나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만 잘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앙 같이 안 얘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가 않다. 네. 결국엔 어떻게 됐냐? 지금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의 그 사역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절대 있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는 순간은 다 불신앙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기도 제목이 품어지고 더 말씀이 붙잡아졌다. 그건요, 은혜입니다. 그건 뒷얘기 아니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평 얘기하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진다. 이건요, 반드시 불신앙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요, 동지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요, 흑암이 확실하게 결박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왕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왕비가 있습니다. 이 둘이요, 가장 악독한 사람. 아합은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죠. 교주들이죠. 그 사람들 450명.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겼던 400명의 선지자들. 그래서 도합 850명이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들한테 잘못 보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처형당하고. 이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대들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왜냐? 왕과 왕비가 지금 그걸 밀고 있거든요. 이 신을 섬기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폭정을 하고 정치를 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헷갈리니까 전체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오바댜가 주선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4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결론을 아시죠? 제단을 두고 누가 먼저 불을 내리냐.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450명이 별짓을 다해서 불이 안 내리는데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물을 뿌렸어요. 불이 붙어야 되는 나무에다가 물을 한가득 뿌린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훑을 정도로 완전히 마를 정도로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흑암이 결박됐죠. 여러분 흑암이 결박됐다는 느낌만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이 결박되는 체험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대세가 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권능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가 뭔지 보여주셨죠. 이걸 통해서 제단에 불 내렸는데요. 예. 이 땅에 신을 빙자하여서 역사하는 귀신 사단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450명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이 흑암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스템이 되고 사단의 서밋된 자들을 완전히 처단하셨어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성령 인도 속에서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복음 앞에 여러분 서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 경험이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되게 멋진 어떤 여자가 도심 한가운데를 걷는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멋지니까 팬들이 막 생겨나고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팔로우라고 하죠. 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상 인물이에요. AI가 생성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은 도심을 걷는 멋진 여자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상으로 딱 만들어서 그냥 올렸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 혹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그런 좌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영상들. 근데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만들진 않겠습니다만은 누가 곽선민 목사의 헛말 해가지고 제가 막 사람 욕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서 아 곽선민 목사 저거 봐라. 여러분 안 믿으실 겁니까? 분별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저랑 말투도 똑같고요. 컴퓨터가 완벽하게 저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안 속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그거 팔로워했던 수만 명이 다 속아가지고 지금 배신당했다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힘, 날마다 승리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린 당연히 그 흐름 속에서요 또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어마어마한 신앙의 체험을 한 그에게 지금 문제가 닥쳤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골짜기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명령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이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죽여라 라고 해요. 지명수배를 때린 거죠. 그때부터는 이 엘리야가요 성경에 보니까 본인의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도망하여라고 했어요. 19장 1절부터 보시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합니까? 두려우니까요.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고 또 멈췄던 비까지도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가요. 현실 문제 앞에서요. 뭐라고 고백하냐?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노력할 때 그냥 노력합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도 되게 열심히 삽니다. 왜냐? 죽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이 딱 닥치니까요. 엘리야가요. 완전히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죽기를 원하여 라고까지 고백해요. 하나님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장 현실 때문에 아, 나 좀 불러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외치고는 있지만 하나님 능력을 전혀 고백하고 있지 않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넉넉하온이라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넉넉했어요. 이제 제발 좀 저 좀 불러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조상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하고 무궁한 응답과 축복과 성령의 역사심 앞에 지금 내 형편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만 고백하고 내 생각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죽기를 원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외로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현실 문제를 딱 만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엄청난 경험을 했어도 또 이런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머리가 깨졌고 모든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게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그 그리스도를 얼만큼 내가 의지하고 얼마나 내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믿음으로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엘리야는 참 다행인 거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 낙심된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가지고요. 낙심의 자리로 가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근데 감사한 건 엘리야는 지금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경험도 했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자기가 뭘 지금 이렇게 고백했는데 뭘 먹고 싶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널브러져 있는데요. 천사를 통해서요,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대로 힘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이세벨 병사들에게 잡혀 죽어야 되는 그를요, 하나님이 떡과 물로 먹이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이신 것처럼요, 의식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뻑적지근하게 헌금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또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시는 것만 감사하고. 근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사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최근이 아니라 제가 30년 살면서 굶어 죽은 성도들이 교회에 한 번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만 하나님이요,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걱정을 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음식과 그런 힘을 힘입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40주야를 걸었대요. 아니, 지금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이요, 40주야를 걸어서 그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를 생명을 연장받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은 수많은 사단 서밋들은요, 명상하고요, 뇌운동하고요, 기운동합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벌써 알거든요. 그래서 초월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온갖 종교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불교라든지 템플스테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거 합니까? 초월하려고. 내 한계가 분명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초월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혀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지 않은 죄로 사단에게 집중하니까 그 인생, 그 지옥의 권세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의식주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 엘리야가 체험하게 된 게 뭐냐? 자연현상이에요.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불기둥이 올라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잘 오늘 잘 살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다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올인한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또한 깨닫게 돼요. 예배에 올 때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어떤 분은 노트에 보니까 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보니까 한 주간 해결되지 않는 내 질문들, 이런 걸 딱 적어 놓고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으리라. 말씀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이분이요, 다 체크해 놨더라. 목사님, 저 하나 빼고 다 찾았어요. 하나는 내일쯤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농담처럼 하는데 저는요, 와, 이분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정확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요,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잘못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사.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숱하게 있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강단 결론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지금 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 좀 해결해 달라고요? 아니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후대를 주시고 왜 업을 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이란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쫓겨다니는 지명수배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엘리야가 이때 자기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근데 이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언약으로 다 붙잡는 거 있죠. 그 예후나 그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거든요. 그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업의 현장에서 또 어떤 현장에서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쉽게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움직이신다는 걸 분명히 체험케 하실 겁니다. 우리 레멘트가요, 자기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방학 내내 기도하다가 첫날, 이제 어제 오늘이죠, 만나자마자 아, 내가 요즘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네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레멘트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준비되어 있죠. 왜냐면 계속 기도했으니까. 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해.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압도돼가지고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기도 모임 있거든, 다락방입니다, 기도 모임에 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일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거든, 그 목사님 만나.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그 친구를 아마 영접하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레멘트가요, 지금 한 명을 영접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 대학 캠퍼스 전체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에게 세상의 흐름을 맡기시고 모든 영적인 잘못된 흐름들을 그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자예요. 엘리야가요,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엘리야 고백했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믿음 가진 나밖에 없는데 뭘 합니까? 아니다. 7,000명의 복음 가지고 너와 함께 생명 걸고 생명 운동할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거든요. 나 혼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떤 구역은요, 두 분, 세 분이서 계속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거셨어요. 7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결국에는 누굽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릴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아 세워라 라고 미션을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자기 삶을, 신앙을 그만뒀다면 이 엄청난 응답을 못 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멈춰있기를 사단이 원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제자를 찾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배 나오는 정도의 신앙으로 딱 멈춰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 오면 낙심하고 문제 없으면 또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흐름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사단님. 우리는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초월해요. 세상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현실 속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윗도 보니까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야오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로마한테 식민지배 받아야 됩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얘기하죠. 또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네. 현실에 묶이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딱 틀어놓고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정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시다.